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철현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부르심은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뭘 가르칠까 이렇게 부르면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자로 불렀다는 것을 저의 확신으로 가지고 해서 저는 신학자로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매주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쫙 1년 플랜 가지고 아니면 10년 플랜 가지고 이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하는데 저는 한 번에 끝장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맨날 부담스럽고 항상 힘이 들어가서 망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 망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근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데 제가 이거 가르치려다 보니까 또 너무 무거운 게 아닌가. 요즘에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불쾌지수가 높은데 내가 여러분에게 더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하나 그런 좀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돌핀 태풍이 원래는 저 중국으로 때리면서 그 위에 그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걸 한번 막아가지고 이 돌핀이 이제 우리나라 쪽은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덥기만 더 더워지고 습도 올라가고 더 괴롭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의를 위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뭐 유튜브에 또 보니까 이제 어쩌면 이 돌핀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여갖고 저희 쪽으로 올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뉴스를 이제 보니까 저랑 마음이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태풍보다는 폭염보다는 태풍이 낫다. 이렇게 해서 저도 댓글 달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이 태풍이 저희 쪽으로 오진 않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온도를 좀 낮춰줬다고 하고요. 뭐 굿뉴스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또 이제 지난 한 10일보다는 훨씬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믿고 이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더라도 좀 시원해지면 괜찮겠지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신학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통계에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연합이라고 이제 기윤실이라고 보통 줄여서 하죠. 1980년대 한국교회 개혁과 그 다음에 정화를 위해서 많이 활동했던 그 운동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매년 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일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026년도에 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 조사를 했습니다. 그 통계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한국교회가 한국인들에게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예, 놀랍게도 19%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20%가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사이에 또 몇 프로가 낮아져갖고 19%예요. 그럼 19%면 뭐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 중에 5명 중에서 4명은 교회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신뢰도. 목회자가 그나마 좀 나아요. 2%가 더 높습니다. 21%예요. 역시 여기도 거의 4명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싫어하고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신뢰도는 18.7%. 그래. 이 개신교도가 왜 저기 아까 했던 19.1%보다 좀 더 낫냐? 그러면 그 아까 19.1%는 카톨릭과 우리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점수를 좀 더 평균보다 올리고 우리 개신교가 깎아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한 통계는 이제 한국교회 사람들 이제 종교 안 따지고 무작위로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무종교인들 사이. 그러니까 아예 신앙 생활을 그러니까 불교고 기독교고 안 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10%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한국에 안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기독교인들은 못 믿을 종자들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재 위상입니다.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저는 한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기독교 평신도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제가 1988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 저희 신학생들 사이에 완전히 스타였던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들이 너무나 그분의 설교, 그분의 통찰, 그분의 영성 엄청나게 존경했고 그분의 그분이 하는 행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야, 이분은 진짜 큰 목사님이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그 존경받았던 분이 너무나 완벽하게 사고를 치시고 하셔가지고 아주 이 기독교가 다시 한번 크게 욕먹었습니다. 다른 웬만한 분들이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은 너무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사고를 치니까 더 데미지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정말 엄청나게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에서 뭔가 지분을 주기를 원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워낙 또 사고를 많이 쳤다고 그래요. 한 40대 정도 되는 아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도 입이 더러워져서 못하겠는 그런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아들에게는 우리가 그 목사로서 그걸 허용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나가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한 일이 있으니까 100억을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큰 액수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옛날에 그분을 존경했던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맨날 설교했던 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왜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들도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난리 나고 막 사회적으로 신문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럼 40억까지 낮춰가고 그럼 40억 달라 뭐 이러다가 뭐 어떻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뉴스가 안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목회자들이 지난 한 제가 볼 때는 2000년 들어서부터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교회에 정말 기라성 같았던 목사님들이 너무나 안 좋은 모습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 그게 충격적이고요. 저는 뭐 기독교인들도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너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국에도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주님 없는 복음.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이 요즘에 이제 이렇게 새로 누가 따로 번역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원래는 참된 무릎꿇음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참된 무릎꿇음 너무나 확 끌리는 제목 아닙니까? 시립도서관 갔다가 보고 그냥 저 이제 공부하다가 심심풀이 삼아 읽으려고 했다가 저의 용을 한번 완전히 뒤집을 만큼 감동을 받았던 책이에요. 근데 저는 뭐 그 내용과는 더 새로운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주님 없는 복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직신학자는 아니고 저는 성경신학자지만 만약 내가 조직신학자다 그러면은 나는 이 책을 교재로서 사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은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에도 반영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이제 그분은 아예 자신의 신학 체계 속에서 딱 삼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텍사스에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자기 비행기 타고 와서 공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담임 목사가 이분을 픽업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는데 그 텍사스의 아주 허허벌판 사막 같은 곳을 이제 지나가요. 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 사막 저쪽에 그 도로에서 건너편 쪽으로 멀리에 아주 그냥 커다란 어마어마한 장막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는 막 거기에 네온사인 같은 거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막 빛나요. 그러더니 그 담임 목사가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님, 저기 보이시는 저 굉장히 화려하고 큰 장막 보이시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네, 보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사장이 저희 교회 교인인데 너무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존 메가 목사님이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을까요? 제가 미국에 텍사스 쪽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텍사스나 그쪽에 사막에 있는 그런 커다란 장막 같고 거기에 막 네온사인 붙어있고 이런 곳이 스트립쇼하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집 사장인 거예요. 술집 사장이고 거기서는 온갖 음란과 이런 것들이 막 행해지는 거죠. 거기 사장이에요. 이 존 메가도 목사님은 미국 목사니까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존 메가도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갖고 지금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그 담임 목사가 약간은 당황했지만 이제 또 말합니다. 네, 저희 교회 교인이시고 너무너무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존 메가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기독교인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주일 성수 잘하시고 11조 잘 내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존 메가도 목사님이 저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 차 좀 옆으로 갓길을 대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신나게 혼을 내고 뭐 이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고 뭐가 우리의 정체성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아까 했던 제일 첫 것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일 첫 번째. 네, 거기 보시면은 카톨릭식 구원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카톨릭식 구원론은 뭐냐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화살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만들어요. 이것이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이 말틴 루터 아시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저 행위 자리를 왼편에 화살표 왼쪽에 있는 행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다 들어보셨죠? 종교개혁 구호 중에 중요한 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 뭐 우리 신학 교수를 할 때 솔라피데 해서 이제 오직 믿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칩니다. 자, 이게 이제 카톨릭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말틴 루터가 행위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화살표 왼쪽에 믿음의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우리 개신교 구원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배우시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에, 우리 개신교 신앙책의 구원론 안에 행위의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행위의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믿음 안에, 아, 똑똑하신 분들이신데. 우리, 자, 믿음 안에서 꺼내가지고 하면 어디 있었겠어요? 믿음 안에서 살짝 꺼내가지고. 예, 요게 이제 하는데, 우리 다음 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이건 그린 게 아니고요. 요거는 알시 스프롤이라고 소위 개혁주의 전도사라고 불렸던 분이세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개혁주의를 전파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르교 신앙의 바탕이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그걸 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저분은 저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 행위 부분을 빼고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받는다. 여기까지만 딱 가르치고 말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화살표 왼쪽에 믿음의 그 어떤 것도 더하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왼쪽에는 절대 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독교에서는 행위의 자리는 없다. 그럼 행위는 뭐냐? 할 때 행위는 그냥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잘 사는 거. 이 정도쯤 해요. 그러면 안 살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대해서 제대로 말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알지스 프로는 이걸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화살표 왼쪽에는 믿음의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받으면 이제 우리 구원론 안에 우리 행위가 자리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렇지만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우리 개혁주의 안에 행위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빼먹고 가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여러분이 그 구원파 들어보셨죠? 구원파가 가르치는 게 뭐냐? 바로 저 도표에서 행위를 지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어요. 그래서 행위고 뭐고 이런 걸 더하면 전부 이단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단이 우리들에게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행위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내가 그러니까 믿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잘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파에서는 내가 일단 구원 얻고 나면 절대 하나님도 삼위일체도 나를 구원해서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분이 1980년대부터 목사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을 벌였어요. 이제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은 주님 없는 복음 할 때 이분의 그 구원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주대심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로드십 셀베이션.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구원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에 의해서 구원 얻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내 삶의 모든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주대심 구원론이라고 했고요. 반면에 미국의 보수 교단의 많은 교회들은 우리의 구원파랑 좀 비슷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은 free gift salvation이라고 불러요. 공짜 은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거고 여기에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을 자꾸 너는 바리새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자꾸 까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제 이 존 메가더 저는 당연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랑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번은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 공짜 은혜 구원론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이분이 책에서는 안 밝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미 스웨거트라고 미국에 제가 유학 갔을 때 미국 방송 설교로 진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TV 설교로 거대 제국을 이룬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지미 스웨거트였는데요. 이 지미 스웨거트는 출신이 어디냐면 카발의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숙사에서 TV 틀어놓으면 자꾸 이제 그걸 보여줘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이 봤는데 이 지미 스웨거트는 생긴 것도 딱 진짜 미국 텍사스 남자 배우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남성스럽게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진짜 죽여줍니다. 저처럼 목소리가 엉망이 아니고 그 목소리 안으로 사람 혹하게 해요. 그래갖고 저 방송 설교 보면 진짜 제가 봐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혹 빠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딱 설교하다가 쫙 보하다가 이제 그 설교하다가 딱 이제 자기 제일 잘하는 장기 피아노로 탁 이제 피아노 갖고 피아노로 반주 쫙 하면 그 성가대가 쫙 코러스가 근사하게 나와요. 하면 쫙 하고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진짜 아직도 그 웃음 소리가 생각났는데요. 청가대가 멋있게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면 이렇게 탁 하요. 그러면 다들 사람들 다 답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읊조리듯이 라라라 하면서 이제 그 읊조리듯이 음유시인처럼 하면 다들 뿅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렇게 설계했다가 막 하면서 확 하는데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온갖 사기 치는 걸 딱 봐도 이제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느껴지는데 하여튼 이제 그 사람도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TV로 해갖고, 뭐 돈도, 그러니까 헌금도 엄청나게 들어와서 완전히 거대 제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당신의 구원은 잘못했다. 당신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갖고 둘이 만나서 이제 격렬한 토론을 저녁 먹으면서 한 4시간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서로 승부가 안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존 맥아더 목사님 이겼을 텐데 그냥 존 맥아더 목사님 책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는 당신의 고론에 동의 못한다. 성경은 당신의 고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쪽도 존 맥아더 목사님이 당신이 진정성 있는 신앙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했고 존 맥아더 목사님도 아 당신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쥐밀수 같은 목사가 창녀를 옆에 태우고 어디를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창녀가 딱 걸렸는데 이제 경찰 딱 보고 쥐밀수한테 딱 나오잖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창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 난 거예요. 아, 이 사람 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엄청나고 아까워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제국이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한다고 이제 난리 피우고 막 이제 TV에서도 막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근신한다고 그러고 안 나오고 막 했는데 그러고 조용히 해줬어요. 한 1년 지났는데 다시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딱 하는데 워낙 이 사람이 퍼포먼스가 뛰어나니까 다시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거죠. 그랬는데 몇 달 안 돼갖고 또 창녀랑 창녀 차 태우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존 맥아더 목사님이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과 식사하면서 격렬한 토론을 몇 시간 했을 때 나는 그 사람도 진정성이 있다고 느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허무하게 죄에 쉽게 몇 번이나 넘어졌고 나는 왜 그러지 않는가 할 때 이분의 말씀은 결국 구원론에 대한 성경적 구원론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바꿔대는 거죠. 그분은 아까 저기서 보듯이 행위가 완전히 배제돼야지 된다고 하고 존 맥아더 목사님은 우리 성경적 구원론 안에 분명히 행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삶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을 품겠죠. 카톨릭식 구원도 행위가 들어있고 영의도 행위가 들어있는데 차이는 뭐냐 말하죠. 그러면 카톨릭식의 구원은 뭐냐면 화살표 왼쪽에 행위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내가 행위로 나의 의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가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러면 화살표 오른쪽에는 칭의 옆에 있는 행위는 뭐냐? 할 때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제일 핵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론 다 들어보셨죠? 세례 받으실 때 거기 공부하고 하시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이때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 구원의 열매로서 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시는 이야기가 우리 구원론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서 제가 그 이야기예요. 아마 한국교회 개신교 목사들 중에 상당수는 구원파 목사랑 논쟁을 벌이면 못 이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표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들 말도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행위의 자리를 정확히 이해가 없으면. 그래서 꼭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구로는 행위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구원과 관련된 걸 많이 배우시잖아요. 구원은 가르치다 보면 꼭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꼭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순장하고 뭐 여러분 셀 리더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꼭 새신자나 이런 사람 묻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굳건한 천국 갈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진주, 구원이라는 진주 목걸이를 찬 돼지처럼 그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계속 뒹굴해. 그러니까 죄에서 뒹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제가 말했죠.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데. 자,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이 혹시 전도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있잖아요. 요즘에는 평신도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주서 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곤란한 곳 공부죠. 그 대표 단골.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왜 만드셨대요? 이런 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만약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아담과가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죠.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우리가 아직까지 에덴에서 살고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죠. 거기에 대한 답은 저의 오경 수업을 들으셔야지 되고요. 제가 거기까지 가진 않겠고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은 반드시 프레임이 있어요. 숨겨진 발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질문 받으시면 질문을 그냥 고지고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스냐 노냐라는 거. 왜냐하면 여기도 발톱이 있습니다. 발톱 뭐냐? 발톱이 뭘까요? 자, 여기서 제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선하게 바꾸지 못하고 죄 속에서 계속 뒹굴다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말하면 답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뭐냐면 성경은 그런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전제부터 잘못된 겁니다.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죄에서 못 벗어났다. 이것부터가 사실은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딱 대답해 주시는 건 뭐냐? 그런 건 성경이 안 가르치고 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 성경적인 그런 구원이 무엇이냐? 그거를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이제 구원에 대한 이제 전체를 다 하자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이제 과정,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과정이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보면 이제 보통 아홉 가지, 열 가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첫 번째 영모는 제가 추가시켜놨어요. 보통 표준은 1번부터 9번까지고요. 하는데 제일 첫 단계가 바로 예정과 소명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어느 순간에 되면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되면 하나님이 날 부르세요. 구원으로. 부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중생을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요. 거듭나고 내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칭의, 의롭게 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면 의롭게 돼요. 아까 우리가 도표해봤던 바로 그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칭의라고 할 때 칭의를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이걸 소위 법정적 용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학에서. 이 법정적 용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믿음 가졌으니까 이제 내가 널 의롭다고 해주마 할 때 여러분 이 단계 이제 믿음의 이거 처음 단계,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 단계인데 이때 우리는 진짜로 의롭게 됐을까요? 본성까지도 의롭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냥 요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사셔가지고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로 바뀌진 않았지만 의롭다라고 선언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요거를 이제 칭의라고 불러요. 제가 요걸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비유적으로 하자면 뭐 어떤 굉장히 개망난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제 재판정에 갑자기 지금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딱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나타나서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합니다. 얘가 이 사람이 개망난이지만 제가 저의 모든 재력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판사님 저의 보증을 믿으시고 저와 삼성의 이 보증을 믿으시고 이 사람을 일단은 무죄로 때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판사가 오케이. 그럼 당신의 보증으로 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이 이건 회장 당신의 보증과 삼성의 모든 재산을 걸고 한다니까 오케이 하고 땅땅 통과시켜줘요. 그게 바로 칭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이 이건 회장이랑 아무 상관도 없고 뭐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냥 일단은 무죄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그렇게 내가 딱 의롭게 된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삶에 바뀌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됨이라는 걸 나와요. 이게 우리 신앙교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됨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신가요? 우리의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고 이 우리가 양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형님, 예수님 오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자, 형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제가 하기도 하는데 양자됨 교리가 이거예요. 근데 양자됨 교리도 법정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갑자기 개망나니로 살고 굉장히 천한 상태에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나를 그러니까 면제를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삼아 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직 그 삼성 재벌가에서 쭉 살았던 이재용이나 같은 식으로 삶은 살질 않죠. 그렇지만 이제 법정적으로는 해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가 여기까지 가르치고 말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위험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 나를 법정적으로만, 속으로는 안 달라졌지만 법정적으로만 바꾼 나를 이제 진짜로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속까지 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봐 원래 좋은 예가 있는데 그건 빼고 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까지가 우리 중요하고요. 그래서 구원원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구원원 할 때 그 칭의와 성화는 구원이라는 수레밖에 아니 구원이라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교회에서 칭의만 많이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수레에 바퀴가 하나 달리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바퀴가 두 개 있으면 안정되게 이제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화가 진짜 우리를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화의 과정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여러분 삶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바꿔나가고 계신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위로를 드린다면 때때로는 신학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 위로를 드린다면 여덟 번째가 뭐냐? 견인이라고 돼 있어요. 견인. 견인은 견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견딘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견디는 게 내가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견인교리고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열심히 성화를 위한 투쟁을 해나가래요. 그게 로마서로 말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과자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이게 이제 보통 학자들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거룩한 자가 되고 싶지만 여전히 애죄성이 나를 잡아당기고 요 싸움을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싸움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 마지막은 영화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못 이룬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개신교가 칭의까지만 강조가 많은데 성화의 과정이 중요한 양 바퀴로서 있다고 그랬죠. 이 성화의 과정이 뭡니까? 내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서 내가 거룩을 향한 충동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잘못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는 죄인데 이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이 과정은 우리가 그래프가 쫙 이렇게 아름다운 우상향 그래프로 되진 않아요. 이 그래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고 정말 맛본 다음에 한 10년, 20년 완전히 복음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그렇지만 결국은 진짜 부르심은 이제 견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저기 일본으로 돌아가서 유효적 소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명인데 이 소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이 땅에서 부르셔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소명에 좀 별명 붙여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효적 소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유효적 소명은 뭐냐? 영어로는 이제 effectual calling이라고 그러는데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부르셨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우리 구원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요.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모독이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천국 갈 만한 믿음을 주셨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실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이 성취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나가신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질 때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고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여기서 무너지냐 이걸 하셔야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점을 이제 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좋은 거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매력적인 게 주보에 이거 날개 달려있더라고요. 제일 처음 와갖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꼬다리가 달렸지? 그런데 보니까 예,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오늘처럼 두 개 본문을 하면은 이제 성도님들한테 몇 페이지 펴세요, 몇 페이지 펴세요 말하기 귀찮은데 딱 하나로 돼 있어서 좋습니다. 하여튼 이 본문에 가서 보시면 예,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예, 19절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그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파괴하려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속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예,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해서 크고가 사실은 들어가야지 됩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그래서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그때 하는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강대한 나라라는 강대한이라는 형사를 추가적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경이 제 주전공인데 제가 오경 가르치면서 제일 강조하는 거 이게 매년 매학기 시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저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절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심지어 신학자들마저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절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로 너로 인해서 천하만민,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다 구원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해석할 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너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에 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갈, 이스마엘, 심지어 에서까지도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뭐 증거를 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내가 정말로 너를 위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러서 이제 천열매들로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9절에서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일 그 바로 18절에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냥 내가 너 믿음의 조상 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을 되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사느냐?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까 구원론의 그 개신교적 구원론 봤죠? 거기에 보시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 뭐 의롭게 됐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많이 보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런데 그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행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저의 스승님이 이제 창세기 주석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주석을 쓰셨는데 그분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충만한 목적이 처음으로 명시된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냥 뭐 의를 그가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 여기 분명히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로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이제 4절 5절에도 보면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저 4절 여러분 5절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여기 보시면 4절에 우리를 택하사 선택 나오죠. 근데 언제 선택하셨나? 바로 창세전을 선택하셨다고 됐고요. 그 다음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택은 언제 결정하느냐? 창세전에.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은 위대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폭폭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마치 이게 하나님이 주사위 들고 이제 그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사람들 쭉 놔두고 주사위 던져서 박철현 숫자 홀수 너는 지옥. 그 다음에 누구? 이 사람은 숫자 4. 오케이. 천국.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하고 선택하셨을 때는 시키실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우리 이 본문의 4절 끝에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랑 에베소서랑 일맥상통하죠. 이 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래서 선택, 성경에서 선택 개념은 뭐랑 연결되냐면요. 선택 개념은 이제 소명이랑 연결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선택하셨을 때는 무작위로 주사위 던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뭔가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창세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나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시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바로 나의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으신, 아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요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바른 성경적 선택 개념 이해고요. 잘못된 거는 뭐냐면 선택을 특공능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창세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내 구원이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내가 운 좋게도 구원 얻은 쪽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 같죠? 이때 선택을 소명 개념이, 사명 개념이나 특공 개념으로 누려버리면 여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너로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한다라고 이 사명을 줬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든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은혜 베풀려고 하면 화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책이 뭐냐? 요나서예요.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한테 성질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다시며 뭐 이러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해서 성질 내는 유일한 인간이 요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나서 하여튼 저기 성경 원어책은 썼는데요. 제가 이제 평신도들도 보기 좋은 책 하나 쓰려고 하는데 책 제목은 뭐냐? 나를 짱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줬다고 성질 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근데 그 요나가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잘못된 구원론이 잘못된 소명 그러니까 선택 개념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 우리 거다. 아무도 노터치 이런 거예요. 마치 유치원생 어린애가 욕심 자기만 욕심 부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구원론이 그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단이 예정과 창세전 예정과 선택을 주장하다 보니까 여기 빠지기 딱 위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명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선택받았냐 구원 얻었냐 이것만 이야기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구원은 특권 개념의 선택 개념을 말하는 구원을 제가 좀 예화삼아 별명을 지어봤는데 저는 어떤 저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지하철식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왜 지하철식 구원론이냐? 이건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지하철 2호선 생겨서 제가 그거 타고 저 학교 다녔는데 제가 워낙 옛날에 젊었을 때 게을렀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할 때 늦게 아슬아슬하게 학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늦게 나와서 버스 타고 아슬아슬하게 가서 전철역으로 가요. 그럼 지하철역으로 딱 가면 제가 계단 내려가려고 딱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그 기차 소리,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 나죠. 그럼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안 하면 지각이야. 그러면 막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이제 쫙 내려가면 이제 마지막 계단 딱 할 때쯤 되면 문이 거의 닫히죠. 이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쇼트트랙 금메달 종주국인 우리나라에 쓰는 거. 앞발가락 딱 집어넣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딱 해서 발가락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저 용인에서 이제 거의 생각지도 못하게 20년쯤 살아갖고 이제 촌놈 다 돼갖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옛날엔 그 스크린도도 그 문이 쫙 열렸어요. 그럼 열리면 제가 그 안으로 쏙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저는 어찌됐건 구원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뭐냐? 저는 아슬아슬하게 진짜 마지막 시간에 구원 얻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아침 한 2시간부터 일찍 일어나고 그 지하철 탄 사람이나 저랑 똑같아져요. 그 사람의 2시간의 노력 아무 쓸모가 없이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하철식 구원원이고요. 굉장히 천박한 구원원이고요. 이 천박한 구원원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의 우편에 달린 강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온갖 나쁜 짓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사형당하는 재수없게 사형당하는 그 판에 하필이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자기를 도와주는 조연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나쁜 소리 하는 거죠. 거기서 말 한마디 이쁘게 평생 이쁘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아싸 천국에 들어가 버린 거죠. 딱 지하철 발가락 집어넣어서 돌아온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개신교도들의 이상적 영웅. 이렇게 되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초라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이어서 하는 게 있는데 다 빼고요. 오늘은 요 정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의 구원을 가진다 그러면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르심은 사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았다. 아까 이러니까 예, 아멘 많이 하시던데 그걸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르셔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키실 일이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아니면 과학자로서 그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 오늘 봤던 본문에서 보듯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된 성경적 구원원에서는 우리 삶에 우리 개신교 구원에 분명히 행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행위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가서 제가 다 줄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일제시대 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해방 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 미치셨던 분 그 이분의 유명한 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있고 하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명설교자였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학교 한국교회사 교수님이 이분 갖고 이분 그 설교 정리 갖고 하는데 제가 너무 감화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분의 설교 중에 성경대로 살자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성경은 과연 뭐가 성경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행위가 성경입니다. 기독자가 보는 성경은 66권이나 불신자가 보는 성경은 신자의 행위입니다. 불신자는 거듭나지 못했으니 66권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나 오직 신자의 행위로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어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가지고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를 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는 성경이에요. 그들은 66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압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사람, 십자가의 우편에 달린 강도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간다더니 어느 날 너무너무 달라져 있다. 도대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성경이 돼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바뀐 이유가 뭘까 하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말했던 너로 인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 안 좋은 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지는 성경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때 진정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예, 네,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것을 잘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게 해주시옵시고 특히 오늘은 저희들이 부르심의 성격을 저희들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목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하는 우리를 성경처럼 사용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손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삭이 그 척박한 가데스반의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 모든 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 20장에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 안에서 진정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인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의와 공도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결심하며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나고자 하는 우리 중심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와 또 그리고 또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